성경은 교회를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은 교회를 몸, 주님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부르죠. 성경은 교회를 양무리처럼 하나님의 양떼라고 부릅니다. 또한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에 대한 표현은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지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구절 로마서 1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들으셨습니까? 각 지체는 다른 모든 지체에 속하지요. 이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할 다음 단계의 헌신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자신을 주님께 헌신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른 신자들에게 헌신함으로써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성장할 때 성숙해가는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는 교인들이 주님께 헌신하도록 할 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몸인 교회에 대한 헌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어떻게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부터 다른 신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실제로 교회의 중요한 교인이 되도록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만 헌신하는 교인들을 주님의 가족과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헌신하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가족이 일원이 되고 싶어 하도록 교회 분위기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무엇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난 단지 이 교회의 출석자가 되길 원치 않아. 나는 하나님의 가족, 교회의 한 식구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게 만드는 분위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인정받기를 갈망하지요. 이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가장 절실한 욕구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지요. 놀랍게도 이것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제공해야 하는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은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서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듯이 서로에게 헌신해야 되지요. 그것이 진정한 교제의 본질입니다. 교제는 교회의 다섯 가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은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그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지요. 성경은 만약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형제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인정함이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교회가 사업체나 클럽이나 다른 기관 혹은 학원이 아닌 가족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잠시 동안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내에 이와 같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창조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목회자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방문객들 뿐만 아니라 실제 교회 식구들에게 차갑게 대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의 따뜻함을 알고 싶으시면 온도계를 당신 입안에 넣어보십시오. 당신의 개인적인 온도가 몇 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행동과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일부가 되는 것을 완전히 막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사귀기 쉽고 진지하며 사람들이 여러분을 교회 지도자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나누십시오.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나온 지가 몇 번 안 되는데 여러분이 그들을 알기 시작했을 때는 더욱 그렇죠. 각 예배 전후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인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삶에 관심이 있으며 그들을 아끼고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터치로 사람들과 서로 인사하세요. 성경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악수와 포옹, 등 두드리기는 것과 같은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데에서 힘이 나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교인들이 힘든 주일과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한 주를 보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가끔 저는 그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지 생각해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받는 격려의 말과 사랑의 표현이 제가 받는 유일한 신체적인 애정, 접촉, 포옹, 격려하는 말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서 교제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나게 하는 두 번째는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출석자가 되는 것과 또 실제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의 차이는 헌신하느냐 또는 헌신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더욱 헌신할수록 여러분은 더욱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수록 여러분은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헌신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는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그들이 별로 성숙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중요하게 여기셨죠.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헌신하게 되겠죠.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는 중요성을 가르칠 때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됐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첫째는 광범위한 의미로 하나님의 교회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대륙에 위치한 모든 나라에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 즉 무형 교회를 말하고 있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세 번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었죠. 대부분의 경우 신약 성경에 사용된 교회는 일정한 지역의 성도들의 무리를 나타냅니다. 가정에서 만났던 교회, 도시에서 만났던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도르가의 집에서 만났던 교회, 그와 같은 장소 등등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특정한 회중을 나타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가족을 찾아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우주적인 교회의 일부가 되면 그 후 지역교회 가족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세 가지의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세 가지 면에 참여해야지요. 첫 번째 부분은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믿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일부는 속하는 것, 한 가족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 자신만의 힘으로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 내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교제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뤄나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번째 부분은 되어감이며 그 일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습으로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의 아들처럼 되어져야 할 것을 정하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죠. 이제 지역교회 가족의 일원이 됨으로써 얻는 이익들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진정한 성도임을 확인합니다. 나 자신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동일시할 때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그것은 나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영적 가족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하죠. 성경은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하지요.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더욱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속함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회 가족은 나의 영적 은사와 사역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은 가르치는 은사와 봉사의 은사, 접대의 은사, 베푸는 은사와 지도자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요. 네 번째, 내가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될 때 나는 영적 지도자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보호 아래에 있는 교회 가족들의 영혼들을 돌봐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내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 서로라는 어구가 50회가 넘게 사용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며 서로 인사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상담하고 서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라는 말을 50번 이상이나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 상호간의 사역이지요. 우리는 서로 돌봐야 하고 또 교회 가족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많은 유익을 교인이 될까 망설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지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되었지만은 아직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익들을 그런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데서 실제적인 교회 일원이 돼서 주님의 몸에 헌신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일은 계획을 세우는 것, 신자들을 교회 가족으로 환영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각자의 지문이 독특한 것처럼 모든 교회는 독특합니다. 내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모든 교회는 그 자체의 독특한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독특하지요. 여러분의 교회는 독특한 문화 그리고 고유의 성장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신자들을 다른 교회가 아니고 자신의 교회로 환영하는 계획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계획들을 세울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들을 몇 개 소개합니다. 성경은 잠언 20장 18절에서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찬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제가 드리고 싶은 몇 가지 조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관해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아마도 함께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질문에 답하고 교회의 일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교인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고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가를 물어봐야죠. 그들의 관심사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교회 가족이 일원이 되는 것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교인들이 사랑을 받고 또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봉사를 교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이미 교회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봉사들을 어떻게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창조력을 발휘하고 성령님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구하면 그분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겠지요. 어린이를 위한 교실에서부터 환자에게 식사 제공이나 가난한 이들에게 의복 제공 등등의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봉사를 제공하는 교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참 많지요. 우리 교회는 교회 가족들의 필요를 일일이 돌보기 위해서 150가지가 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일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 사역을 결정할 때 지금까지 말했던 질문들을 해보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여러분의 교회에 나올 때에 그들 나름대로의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여러분의 교회에 자동적으로 가입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가족의 일원이 되기 전에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고려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로 올 때 그들은 이 교회를 내 가족으로 삼을까, 이 교회를 나의 교회로 삼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이 교회에 맞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받는가의 문제죠. 내가 이 교회에 맞을까?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맞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그룹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강의에서 이 점을 많이 다룰 텐데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가 충족된다고 느끼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소그룹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아야 교회 가족의 일원으로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알아야지요. 여러분이 5명, 6명 또는 10명 정도를 알고 그 사람들이 내 교회 가족이 될 것이라고 느끼게 되어야 이 교회의 교인이라고 정말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두 번째 질문은 이곳에 나를 알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고 싶어 하는가? 이것은 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친절한 교회를 찾는 것만은 아니지요. 그들은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는 우연히 생기질 않지요. 사람들이 서로 사귈 수 있도록 행사들과 활동들을 구안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의 이름들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이름표를 만들어 달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가 필요한가입니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지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한가? 그들은 자신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그들을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 몸 안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이 있고 그들 모두가 중요하며 필요한 존재들인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 교회 가족이 되면 등록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익의 문제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성서적인 이유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이유들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교인이 될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다섯 번째 질문은 교회의 가족이 되는 자격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교회 일원이 되면 이것은 기대의 문제인데 교회가 내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 가족이 될 때 교회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인들과의 교제 속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네 번째 원리는 새 교인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그들이 환영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하고 그들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수많은 연구 보고서들은 사람들의 교회 가족이 되는 방법이 앞으로 그들이 얼마나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인이 되는 과정은 그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교인이 되는가를 결정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나 가장 중요한 모임은 교회 가족의 일원, 즉 교인이 될 생각을 가진 사람을 위한 모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 교인반이 튼튼하면 튼튼한 교회가 되지요. 목사님이 적어도 이 과정의 일부를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님은 새 교인반을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과 분담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일부는 목사님이 가르쳐서 새 교인들이 목사님의 비전, 열정, 그들에 대한 사랑과 무엇을 할 것인지, 그들에 대한 기대, 목사님께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 듣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교인반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하고 교회는 가족이고 교회는 양의 무리이고 교회는 교제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이러한 상징들은 각각 아주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죠. 여러분은 교회의 다섯 가지 목적인 예배와 또 전도, 제자 훈련, 사역, 그리고 교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목적은 교회의 목적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설명해야지요. 물론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는 필요 조건과 또 교회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비전과 교회 성장에 대한 기대와 또 여러분의 지역과 도시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교회 전도 계획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 후에 사람들의 참여 방법과 그들이 봉사할 수 있는 사역 분야, 이제 교인이 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매달 새 교인반을 가르칩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가르치지요. 4시간 반 동안 공부하고 강의 도중에 식사를 무료로 대접합니다. 새 교인반, 또 우리 교회에서는 101 클래스라고 부르고 저는 이 모임에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한 모든 것들을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교인 서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교인 서약이란 무엇일까요? 이 서약은 헌신하는 대상, 즉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회원에게 헌신하는 것에 관한 교회의 모든 교인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교인 간의 헌신의 서약을 하는 데는 성서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헌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두 종류의 헌신에 대해서 주목하십시다. 첫째,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헌신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리고 나서 자신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하여 지역교회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새들백 교회에서는 교인이 되는 필요 조건이 네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 주와 구세주로서 반드시 모셔야 하고 그것을 공적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표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라고 교회에 명하셨으므로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명하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새 교인반을 마치는 것이며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4시간 반의 수업이고 여러분은 단지 한 번만 들으면 되고 한 달에 한 번 가르칩니다. 저는 1년에 12번 그 반을 가르치죠. 네 번째 조건은 우리 교회에 교인 서약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교인 서약이 무엇이냐고요? 그 대답은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하기로 헌신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간의 서약 또는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동의한 교회의 서약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서약에 서명한 사람들은 약 8,000명 내지 9,000명이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고 세들백의 성명서, 전략과 조직에 동의하면서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들백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다음의 것을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다른 교인들에게 서약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저는 다른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행하고 험담을 안 하고 지도자를 따름으로써 교회의 화합을 이룰 것입니다. 험담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이 교회를 파괴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문제에 대해 얘기할 때 자신이 그 문제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 해결책을 가진 것도 아니면서 얘기를 할 때 험담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하지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될 때 우리는 험담하지 않고 교회 가족 내의 다른 교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다른 교인들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기로 헌신해야 합니다. 둘째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참석하도록 초청을 하고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영함으로써 교회의 책임을 분담하기로 헌신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책임을 나누어집니다. 세 번째 헌신은 저는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목사님으로부터 봉사하는 훈련을 받고 또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개발함으로써 교회 사역에 봉사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역에 참여할 것을 헌신하지요. 세들백에서 우리는 모든 교인은 봉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사역에 봉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만 교회의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저는 열심히 참석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며 정기적으로 헌금함으로써 본 교회의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함께 작성한 교인 서약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한 후에 교회의 교인 서약을 만들 것을 권장합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헌신을 요청했을 때 전혀 헌신을 요구받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반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전받기를 원하지요. 사람들은 의미 있는 것에 그들의 삶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을 원하고 정말로 중요한 일에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교인 서약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면 누가 교회 가족의 일원이고 누가 아닌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제 형성을 위한 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은 우정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교회 식구처럼 느끼기 위해서 교회 내의 모든 사람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몇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소그룹들을 만들어서 식사를 함께 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성서적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었으며 그리고 서로 돌보고 재미있는 일들을 함께하고 게임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귈 수 있는 행사들과 활동들을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관계를 깊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교인들로 하여금 집을 떠나서 하루나 이틀 동안 캠프나 수양관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산이나 바다 또는 24시간이나 48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개인 휴양지에 가서 실제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더욱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 이유는 성경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하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유대를 갖게 되면 우리는 한 가족과 같이 행동하고 서로 돕고 또 서로 아끼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교인 가족들을 돌보는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저는 목수입니다라고 하며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고치는 일들을 무료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족같이 집을 수리하는 일을 돕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분은 차량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차 수리로 교인들을 돕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와서 부모님이 시장을 가야 하거나 또 부모님이 병원에 있을 때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을 돕겠습니다. 어린이들을 돌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훌륭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참석자에서 교인이 되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7번째 방법은 소그룹을 시작을 하고 항상 가정에서나 열린 공간에서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원에서 만날 수가 있지요. 산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 직장이나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더 많이 할수록 서로 간의 관계들을 더욱 많이 개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말하기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서 만나고 집에서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만났고 집에서도 만났다고 합니다. 진짜 성서적인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모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전에서 만나는 모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모일 때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주일날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교인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지요.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또한 성경은 날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돌아가면서 만났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서로 돌보고 또 관심을 가져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특별한 존재임을 느끼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우 귀중한 존재임을 느끼도록 가족의 일원임을 느끼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교인이 된 것을 환영할 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례를 받을 때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이제 우리 교회 가족의 일원입니다라고 말해주는 증명서를 만들어서 그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진사를 두어서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당신은 이날 세례를 받았으며 여기 목사님과 함께 있는 세례식 사진이 있습니다라고 적혀있는 증명서를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인을 위한 파티나 식사 초대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환영식을 하고 그 모임에서 일어나서 간증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것들 중에 몇 가지를 실천하시면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교회의 교인이 되도록 초청할 것입니다.